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순회회담과 어린이 가슴이 가새끼 교낙날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한 순회회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부산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일한 순회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속적인 리해와 협조를 구했으며 두 지도자는 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과 관련하여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미한 사이에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두 지도자는 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란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지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이란 두 나라가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가슴이 가새끼 교낙날에 관한 소식입니다. 8월 6일과 7일 이틀간 도쿄에 있는 내각부 행사장에서 어린이 가슴이 가새끼 교낙날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일에는 납치 문제에 관한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고향의 바람으로 방송하기 위한 음성 메시지의 수록 코너와 손편지 메시지 코너에서는 소학교, 고급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들의 진심 어린 말들로 납치 피해자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행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이 행사 참가를 계기로 총 납치 문제를 접한 어린이들 중에는 북조선에 끌려간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어린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은 참가한 어린이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메시지 전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보내주신 음성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급 중학교 2학년입니다. 힘든 일이 많으셨겠지만 언젠가 꼭 일본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고 힘내세요. 고급 중학교 2학년 유리나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힘내세요. 서학교 4학년입니다. 일본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9살 케이카입니다. 일본에서 보내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메구미 씨, 그리고 일본인 여러분, 반드시 일본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몸 조심하세요. 꼭 일본에서 만나요. 메구미 씨, 메구미 씨. 서학교 4학년 4호입니다. 납치되어 계신 여러분께 지금은 이렇게 작은 어린이도 납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꼭 구출할 테니 힘내세요. 서학교 3학년 미치카입니다. 납치되어 계신 여러분께 꼭 구출할 테니 힘내세요. 고급중학교 1학년 유리입니다. 앞으로도 힘들다고 느끼시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데리러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서학교 3학년 사라입니다. 저는 지금 소학생인데 어른이 되면 바로 구하러 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힘드시겠지만 구하러 갈 테니 힘내세요.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선 노벨상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은 폭약을 발명한 스웨리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인류의 지식과 평화를 위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하나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노벨상의 뜻이 담겨 있으며 처음에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의 다섯 개 부문이었습니다. 그 후 1968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어 현재는 여섯 개 부문으로 되었습니다. 수상식은 매년 노벨상의 서거 날인 12월 10일에 거행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금메달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여섯 개 부문 중 노벨 생리학 의학상은 인간의 몸과 생명의 원리를 밝히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방법 개발에 이바지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됩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리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10월 6일 2025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일본 오사카 대학의 사카구치 시몬 특임 교수 등 3명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카구치 교수는 인체의 면역체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어성 T세포를 발견한 인물입니다. 이 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제동 역할을 담당하여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인류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알레르기, 당뇨병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여는 길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카구치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의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식은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 돈으로 약 1억 7천만 엔에 해당하는 상금은 수상자 3명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사카구치 교수는 약 40년에 걸쳐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끝내 제어성 T세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인의 노벨상 수상 역사는 1949년 유카와 히데키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화학, 생리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도쿄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연구 성과가 인정되어 수상한 사람들도 있으며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일본의 과학 연구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1877년에는 도쿄 대학이 설립되어 근대적 학문 기반이 다져졌으며 1917년에는 리화학연구소가 설립되어 기초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후에도 일본은 과학기술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1995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초과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개인별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수는 미국, 영국, 도이칠란드, 프랑스, 스웨디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수상자를 내면서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에는 4명의 일본인이 동시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과 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풍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에는 노벨상이라는 말조차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외부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위대한 업적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건강과 일상생활 그리고 평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교수의 연구가 머지않아 실용화되어 암과 자가 면역 질환 등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학 성과가 언젠가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이 삶에도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날에 저는 미국 전문가들과 이른바 웹 회의, 온라인으로 점통해서 하는 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우리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의 그 관심사의 하나로서는 나온 것이 한국의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핵존재라고 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북조선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북조선의 비핵화라는 말보다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이 항상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좀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은 9월 22일 날에 뉴욕에서 우리 3국, 일본, 미국, 한국이 외상회담을 가지고 되고 그게 좀 공동성명으로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공동성명, 영어로 나온 공동성명에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리가 축구하려고 한다 라고 좀 했었는데 근데 너무 흥미스러운 것은 한국의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좀 본다면 거기 북조선의 비핵화란 그런 말이 아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한국 외교부는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좀 해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이러한 쪽으로 북조선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좀 원하고 축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말을 한다면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이런 것도 좀 반대하고 비핵화를 좀 축구한다. 조선반도 전체적으로 비핵화하는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핵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는데 그게 보면 아직은 한국 내에 좀 독자적인 핵무장화를 좀 원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목소리,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그런 독자적인 한국의 핵무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 그런 것을 좀 조선반도 비핵화란 말을 좀 쓰면서 이런 의지를 좀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무장을 좀 물론 포기하고 반대하는 그 대신에 한국이 이재명 정권도 그렇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주의 스테이터스라고 할까 그런 것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평화 목적으로 하는 불도님을 좀 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핵과 비핵 보유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서 일본이 유일한 그런 그 플루토늄 제조리에 의하는 그런 플루토늄을 좀 비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좀 평화 목적으로 예를 들면 고속 중식으로 가동하는 그런 목적을 좀 생각해서 제조리에 의한 좀 플루토늄을 좀 이용하는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것을 좀 물론 미국한테서 좀 허용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도 또 좀 일본과 같이 같은 스테이터스로 좀 미국한테서 허용을 좀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미한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이라는 것은 그 개정을 좀 하다가 일본과 같은 제조리에 의한 플루토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얻고 싶다. 그렇게 지금은 그 한국이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거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한국이 불토님을 좀 가지게 될 때는 이런 그 이른바 원자력 불토님을 좀 가지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이런 쪽으로는 핵무기로 좀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불토님이라는 것은 어느 점에서 좀 생각을 해도 핵무장화, 핵무기를 좀 제조하는 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불안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원자력 불토님 그런 것을 좀 이용하면서 핵무기를 좀 만드는 나라가 핵폭력으로 봐도 이런 원자력급 플루토늄을 좀 쓰면서 핵무기를 좀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이때까지 일본이 유일한 이런 그 종합적인 좀 플루토늄 제조에 의한 불토님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역시 그런 것 통해서 핵무기를 좀 만들기에는 힘들고 보통 그런 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그 일본과 대등화 대통 그런 자신감을 많이 나오는 그 한국이 일본과 같은 스테이터스 를 가지고 되고 싶다. 그런 거 미국한테서 보가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권이 이런 것을 좀 보가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의 위에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북조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라디오 방송 시오카제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향의 바람은 10월 27일부터 일부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새벽 2시 5분부터입니다만 10월 27일 이후부터는 새벽 4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